귀신보다 못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말의 특징 중 하나는 상황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 수학의 공리와 다릅니다. 이 수학의 공리란 것이 뭡니까 이게?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옳은 것입니다. 예컨대 그 대수학의 공리 중에 뭐 가장 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A는 B이면 A 플러스 C는 B 플러스 C이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같은 숫자가 있으면은 같은 양변에 같은 것을 더해도 빼도 언제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3이면은 3에다가 2를 빼든 2를 더하든 똑같은 3이면은 똑같을 수밖에 없지요. 뭐 말해봐야 입만 아픈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 사실상 이런 기본적인 공리 위에서 방정식 같은 것이 가능해집니다. 수학 공식에는 증명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근의 공식 같은 것, 뭐 공식을 무턱대고 외우기보다는 먼저 증명하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공리는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를 뭐라 합니까? 자명하다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합니다. 굳이 공리가 아니더라도 수학적인 명제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울 때 1-1은 2라고 배웠는데요. 그 영국 온다고 해서 그게 뭐 시차 따지고 이래가지고 뭐 계산이 달라진다거나 하지 않지요. 영국도 1-1은 2입니다. 말은 달라요. 일단 영어와 국어가 다르죠. 우리는 번역이나 통역을 필요로 합니다. 완전히 그 뉘앙스까지 살리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 번역가들 사이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번역은 곧 반역이다. 각각의 언어는 지역적인 특성과 이 민족적인 특성, 역사적인 특성 등 특정한 상황 속에서 발전되고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모두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동일하게 옮긴다는 번역은 없습니다. 언어의 차이에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말은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통 그 이간질하는 사람들과 수법이 뭡니까? 이 상황이나 그 미묘한 분위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딱 이간질시키려는 그 목적을 위해서 말 한마디만 딱 때우는 거예요. 없는 말 지어내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 반드시 한 말인데 그 맥락에서 딱 때운 거예요. 서로 실없이 농담을 하면서 주고받던 분위기는 전달되지 않고요. 그 문장 하나만 딱 때우는 겁니다. 제가 그 선배 목사님들께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그 어디 가면은 그 맛있다는 소리, 뭐 좋아한다는 소리 그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어떤 분이 그 신방 갔는데 칼국수 나왔대요. 야, 나 칼국수 너무 좋아한다고 막 맛있다고 막두 그릇을 먹었더니 다음부터 신방 갈 때마다 칼국수 나온다는 겁니다. 이 후회하셨답니다. 갈비 좋아한다고 할 것을 갖다가 말을 그걸 상황에서 분리시켜 가지고 그 수학 공식처럼 사용하면은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 가도 1-1은 2고 영국에도 1-1은 2고 일본 가도 1-1은 2지만 사람의 말은 그렇지 않거든요. 비올때 칼국수 좋아한다, 먹고 싶다 하던 사람이 맑은 날에는 물고기 좋아할 수도 있고 언젠가는 뭐 느끼한 스파게티 좋다고 막 그거 먹자 막 거기에 환장하던 사람이 어떨 때는 막불 같은 음식 막이 매운 음식 먹으러 가자고 성화를 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말을 슬기롭게 듣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직접 듣는 말이 아니라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을 거치는 말은 더욱 신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의 잔꾀에 넘어가거나 의도를 속이고 접근하는 사람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보통 인간관계가 파탄나는 경우도 어떤 말을 직접 듣거나 직접 하거나 해서가 아니라 전해 들을 때에 많이 생깁니다. 전하는 사람의 의도가 불순할 때도 있지만 이 전해 듣는 말을 슬기롭게 듣지 못한 데서 생기기도 합니다. 일을 맡게 하는데 아, 그분이 좀 아무래도 연로 하시고 하니까 좀 무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연로 하셔서 무리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한 말을 갖다가 옮기는 사람이 아 우리 목사님이 그 늙어서 안 된다 했다고 뭐 이렇게 옮기면은 그 뉘앙스가 그 제대로 전달된다 보기 어렵지요. 뭐 말의 내용 같습니다. 뭐그 뉘앙스를 살리지 못한 거잖아요. 그 지난 연말에 가족들과 이 유명한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러 갔는데 저뭐 실망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살짝 쉴 수도 있고요. 거의 그 하이드파크 앞에 있는 로얄 알버트 홀이었습니다. 저는 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거기 갈 때마다 늘 실망을 했어요.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알버트 홀이 너무 큽니다. 그 오케스트라 연주 듣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 제가 갔을 때도 합창단이 300명이 넘었거든요. 그래도 막그 사운드가 별로입니다. 여름에 이 BBC 프롬 같은 거 해도 잘안 들려요. 물론 이제 늘 싼표를 끊어가지고 뒷자리인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하여튼 제가 거기서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연주 별로였다. 그것은 뭐제 진심입니다. 제 아무리 유명한 오케스트라를 하더라도 언제나 이 실수는 있기 마련이고 또이 적절한 연주 공간이 아니면은 흠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명의 반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베를린에서도 모셔오고, 막 오늘 또 그저 다른 또 교회에서 초빙해 오고, 막 우리 교회 원래 있는 반주자들도 얼마나 또 탁월합니까? 저는 참 정말 잘한다 생각하거든요. 제 말에 누가 이 딴지 걸수 있겠습니까? 아니 무슨 그 유명한 오케스트라들 그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그다 한평생 그거 음악에 바친 사람들인데 그 오케스트라 반주도 막 흠을 잡던 이 사람이 전공자들도 아닌 이 교회 반주자들 참 잘한다 하면 그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네, 거짓말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 상황이 다르거든요. 모든 말은 상황 속에서 이 참된 의미를 가집니다. 미스 코리아 보면서도요. 야, 저거 하나도 안 예쁜데 지금 미스 코리아냐? 저할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쥐 닮은 딸내미 보거나 예쁘다 막 예쁘다 할수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은 정말 참 미친 짓 같은데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모두 진심입니다. 그 사람이 미스 코리아를 보고요 하나도 안 예쁘다 하는 것도 진심이고 자기 닮은 딸을 쥐똑 닮은 딸을 보면서 예쁘다고 하는 것 이것도 진심입니다. 맥락이 다르거든요. 이 말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언어는 표현법도 다양합니다. 수학과 달라요. 수학에서 참거짓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명제라고 하거든요. 1 더하기 1은 2다. 이건 명제예요. 참과 거짓 구분 가능하지요. 참인 명제라 합니다. 1 더하기 1은 3이다. 이건 명제입니다. 참과 거짓 구분 가능하지요. 거짓 명제라 합니다. 수학의 명제는 참거짓이 분명합니다. 이런 명료함이 좋아서 수학을 좋아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수학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명료한 것이 점차 없어집니다. 나중에 수리 철학 이런 쪽으로 가면은 도무지 확실할 것이라고는 없는 수학적인 세상을 접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도 일반인들 수준에서는 수학은 참 명료해 보여요. 참 거짓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하는 방식과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수학적 지식 안에서 맞고 틀린 것 분명합니다. 참인 명제는 거짓 명제 될수 없고 거짓 명제는 참인 명제 될수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다라는 명제는 참인 명제입니다. 거짓 명제가 결코 될수 없습니다. 애매한 어떤 것될수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명제가 아닌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참도 될수 있는 것이 거짓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미용실을 다녀와서 저한테 예쁘다고 묻습니다. 말을 안 했으면 미용실을 다녀온 건지 장보러 갔다 온 건지 도무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었으니까 일단은 예쁘다고 합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지만 아, 그 머리 참잘 됐네라고 합니다. 이 맥락 따로 딱 떼놓고 생각하면 말 자체로만 생각하면 거짓말이지요. 그러나 이는 동시에 참말이기도 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꼭 정확한 내 지식 상태의 전달 아니거든요. 내 지식으로서는 거짓말을 하는 셈입니다. 미용실 갔다 온지도 몰랐는데요. 내 인격으로서는 참말을 하는 것이지요. 아내를 위한 말을 하고 싶은 내 진심, 그게 담겼으니 참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몇해 전에 성탄절에서 아이 학교에서 연극한다고 해서 보러 갔습니다. 아이가 맡은 역할이 양이라고 합니다. 물론 주인공 애들 연기 안 보이고 연극 보는 내내 양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버지니까 그렇지요. 주인공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양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내용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이 언제 나오나 양이 나오면 양만 쳐다봤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큰일인 것이요. 양이 한 마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 마리 양이 막양 가면을 쓰고 우르르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누가 내 새끼인지 막좀 키가 작은 애들 중에 분명 내 새끼가 있을 건데 모르겠는 겁니다. 마치고 아이가 어땠냐 물어요. 야, 잘했다. 양이 제일 잘하더라. 제 자식이 비추었을 때는요, 정말 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나는 누가 양인지 몰랐거든요. 누가 내 양인지. 제 지식에 비추어 보면 거짓말이죠. 제 마음에 비추었을 때는 그거 참말이었습니다. 양이 최고였어. 야, 주인공보다 더 멋있던데. 아빠는 주인공이 누군지도 못 봤어. 거짓말인 동시에 참말인 것입니다. 이 말이 가진 신비입니다. 그러니 사람 말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맨날 정직한 말만 한다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상처 주고 다니는 경우도 있잖아요. 말이 가진 힘이거든요. 심지어 사람은 살리기도 하고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말이 대단한 겁니다. 성경은 수학 공식집 아닙니다. 우리 알지요. 명제집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이 담겨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특정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고요.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특히나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정말 잘하는 것이 이간질입니다. 이간질을 하는데 성경에 없는 말로 이간질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성경에 있는 말을 정확히 떼와서 이간질을 시킵니다. 말을 맥락에서 톡 떼와서 사람을 조종하려는 거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 슬기롭게 듣는 것 더 중요합니다. 특히 전에 듣는 말은 더 주의해야 한다 했습니다. 성경이 바로 전에 듣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펜을 들고 우리한테 쓰신 말씀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 우리처럼 똑같은 허물을 가지고 있던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펜을 들고 직접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전에 듣는 말 슬기롭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런 능력 갖출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선적으로 하시는 역할이 바로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를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는 조명,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아무리 많이 읽어봐야 엉뚱할 따름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뭐 성경 열심히 안 읽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도 보세요. 그렇게 성경을 읽었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기차 타도 책 보는 사람은 그 흔들리면 멀미 나올동 말동한데 그 당시 마차 타고 뭐 그 타고 가면서 흔들리는 과정인데도 성경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빌립의 설명을 듣고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반대로 이단이나 사이비는 눈을 더욱 어둡게 만듭니다. 똑같은 말을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적용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해석과 적용은 성경 내용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단이 아니라고 해도 시온주의자들이나 근본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위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을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과 연관시켜서 해석하고 기성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자기들 공동체만이 올바른 공동체다고 호도하기도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 교회만 쏙 빼놓는 것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비판은 곧 우리 자신을 향한 비판입니다. 모두가 함께 받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형교회가 아니라고 해서 그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한 지체인데 한쪽 팔이 아프다고 해서 어떻게 한쪽 팔만 쏙 잘라버릴 수 있으며 한쪽 팔만 아프다 해서 어떻게 꼭 한쪽 팔만 아플 수 있습니까? 온몸이 아프지요. 온몸이 신음하며 끙끙 앓는 것이지요. 배탈 난다고 배만 아픕니까? 온몸에 힘도 없고 땀이 비오듯 흐르던데요. 이럴 때 귀신같이 빠져있는 것들이 그 이단입니다. 자기들 옳다 이거거든요. 우리 공동체만큼은 옳다 이겁니다. 실상은 그릇된 자들이지만 태도가 그러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좀 서두에 이렇게 길게 말에 대한 특징을 쭉 살펴본 까닭은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이 하필 야고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즘 로마서 강의 쭉 해오고 있잖아요. 야고보서는 로마서와 정반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요예배와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글자였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 칭의. 한마디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정반대 말을 합니다. 마치 로마서를 기록한 이 바울을 비웃듯이 행동을 강조합니다. 2장 24절 보니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지요. 로마서를 열심히 읽고 있는 우리로서는 허탈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뭔가 이게 도대체. 실제로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저질적인 성경이다 불렀습니다. 이 성경으로 인정하긴 인정했지만 간신히 했습니다. 이 성경은 정말 질떨어지는 성경이라 봤습니다. 야고보가 구약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쓴 글이라고 여겼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는 루터의 이해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루터뿐만 아니라 종교개혁가들은 야고보서를 등한시하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서신을 강조했습니다. 말이 가진 특성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런 종교개혁의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은 상황 속에서 참된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 우리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상이 교회를 썩어가게 하고 있었습니다. 공로가 뭡니까? 공로가. 우리랑 똑같아요. 그 당시 공로가. 돈이거든요. 돈. 내 공로는 돈으로 환산되는 겁니다. 내가 뭐 직장에 공을 세우고 어디 공을 세우면 그건 반드시 돈으로 환산이 돼야 돼요. 내가 열심히 뭐 내 사업체를 위해서 공을 세우면 그건 돈으로 환산돼야 됩니다. 그 교회에 그 사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돈을 갖다 바치면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이 퍼져 있었지요.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 가장 생명력 있는 말씀이 어디겠습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일 수 있죠. 오직 은혜로만,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 슬로건으로서 교회 개혁 단행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말에 생명력이 있었지요. 그러고부터 한 200년 흘렀어요. 영국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잘 알죠. 그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 그리고 조지 휘필드 같은 목사님들이 주축이 됩니다. 존 웨슬리가 했던 작업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통합하는 일이었습니다. 야고보서에 강점을 두었지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시대는 이미 종교개혁으로부터 한 200년이 흘렀던 당시입니다. 그죠? 그러니 그때와 반대의 의미로 교회는 썩어 있었습니다. 교회는 행동하지 않는 이 믿음으로만, 입으로만 믿음 고백하는 말쟁이들만 남아있었거든요. 이 신칭의 교리를 그냥 입으로 믿기만 하고 행실은 제멋대로 해도 괜찮다는 이해가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행실을 강조하니까 말씀의 생명력이 불같이 붙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올바르게 해석될 때에 그 힘이 나타납니다. 같은 말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 아니에요. 어제 새벽기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랑이 아니라고. 나타나는 특징이 다 달라요. 부부 간의 사랑이 다르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다르고, 친구 간의 사랑이 다르고, 이웃 간의 사랑, 성도들 간의 사랑이 다 다릅니다. 말은 같지요, 사랑. 근데 그 특징이 다 다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에는 교육적인 요소가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지요. 사랑하니까 부모가 아무 자꾸 가르칩니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길을 알려주고. 부부 간의 사랑에 그런 교육적인 요소가 들어갑니까? 한번 교육적인 요소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 사랑이 그 위태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히 나를 가르치려드려. 눈에 쌍심지 켜게 됩니다. 사랑이지만요, 나타난 특징은 다 다릅니다. 부부 간의 사랑은 또 그 침실에서의 사랑이 있고요. 또 자녀가 넘볼 수 없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말은 같지요, 사랑이란 단어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가 똑같다고 의미도 동일한 것 아니에요. 제가 택시 탈 때요, 택시기사 믿습니다. 처음 본 택시기사인데도 나를 목적지까지 잘 데려가 주겠거니 믿습니다. 어떨 때는 좁니다. 그래서 꾸벅꾸벅 자요. 안 믿으면 제가 내려야죠. 이 택시기사 못 믿으면 내려야죠. 처음 봤는데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 믿음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교통사고 나잖아요. 그러나 믿습니다. 우리는 배우자 믿습니다. 우리 남편이니까, 우리 아내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처음 본 택시 운전사들을 이 믿는 믿음과 달라요. 어떻게 자기 배우자를 믿는 믿음이 처음 본 택시 운전사를 믿는 믿음과 같을 수 있어요? 물론 이 믿음도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배신당하는 경우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 외에도 우리는 많은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는 떳떳하게 당당히 나는 이걸 확실히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보다요, 부지부식간에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야말로 신용사회입니다. 믿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기본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친구에 대한 믿음도 있고요. 처음 본 은행원을 믿는 믿음도 있습니다. 버스 탈 때는 버스 기사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안 그러면 버스 내려야지요. 내가 누워 자는 우리 집이 오늘 밤에도 무너지지 않고 튼튼히 버텨줄 것이라는 믿음도 있습니다. 오래전 사놓았던 땅이 언젠가 나에게 큰 재산이 될 것이라는 믿음도 있고, 자녀가 건강하고 똑똑하게 잘 자라줄 것이라는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 배신당할 때마다 나는 안 믿는다, 다시는 안 믿는다, 다시는 못 믿겠다 다짐을 하지만 곧잘 쉽게 믿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갈 수 없거든요. 우리는 처음 본 사람에 대한 믿음도 강요받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작은 배신들이 눈에 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커 보이고, 사실 우리는 여전히 믿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들어둔 보험 믿고요, 연금 믿고요, 혹시라도 연금 빵꾸 내면 우리 국가가 이거 메꿔줄 것이라는 이 국가에 대한 믿음도 있고요. 은행 잔고 보면 믿음이 절로 가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2주 밥 먹고 살겠구나, 한 달 밥 먹고 살겠구나 믿음이 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하나 추가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가적인 믿음은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신앙이라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추상적으로 다가오게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가능해지거든요. 내 아내 믿고, 내 자녀 믿고, 내 직업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실력 믿고, 내 인맥 믿으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거 왜 못합니까? 그냥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데. 그런데 바로 이런 믿음을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믿음, 이런 추가적인 믿음 아니에요. 바울은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합니다. 이를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용 예수님이 사용한 용어로 바꾸면 거듭났다라는 표현이 되지요. 말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은 용어로 다른 의미를 내포할 수 있고요. 표현이 다르지만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거듭났다는 표현이나 바울이 말하는 새롭게 되었다는 표현이나 의미가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짜장면 한 그릇 추가하는 그런 추가적인 믿음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즉 아예 다른 사람 되는 거듭나는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도 믿음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완전히 그릇된 믿음입니다. 쓸모없는 믿음입니다. 바울과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믿음은 사실과 그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같은 믿음입니다. 우상 없는 믿음이요, 단독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추가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 혼자 설 수 있는, 혼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릴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추가적인 믿음은 사실 우상 숭배와 동시에 가능하거든요. 우리 삶에 불편함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냥 추가하면 됩니다. 나는 원래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믿고 살았던 사람이고요. 처음 본 택시기사도 믿고, 옆집 사람도 믿고, 은행 통장도 믿고, 미리 사둔 부동산도 믿고, 점괘 같은 미신도 어느 정도 믿고, 그냥 거기에다가 하나님 한 명 추가하는 것 어렵지 않거든요. 그 믿음은 바울이 말한 믿음 아니고 야고보가 여기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믿음입니다. 사실 표현되는 의의가 자체가 같아 보니까 그렇게 혼돈하는 경우가 많지요. 로마서나 야고보서나 원래는 그리스어로 쓰여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도 같습니다. 똑같이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단어가 같으니까 의미도 같은 줄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언어의 특징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는 수리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상황이 있고 맥락이 있습니다. 이럴 땐 사실 영어와 국어가 좀 더 유익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리스어로는 구분이 안 가는데 영어로는 구분이 가요. 영어는 belief가 있고 faith가 있죠. 국어도 영어처럼 그 구분이 가능합니다. 보통 belief는 신념이라고 번역하고 faith는 믿음이라고 번역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서는 이 belief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어는 똑같습니다. 귀신들이 믿는 하나님.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 같은 것이거든요. faith가 아니라 belief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릇된 믿음을 가진 자, 즉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진 자를 훈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라고 묻고 잘하는 도다라고 답하고 있죠. Good job, 영어로는 good 이런 뜻입니다. 정말 잘해서 잘했다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 룩 티모시 존슨 같은 신학자는 이를 풍자적으로 해석합니다. 한마디로 비꼬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잘한다는 거죠. 잘했다. 그래, 네 잘했다. 진짜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어서 되겠냐라는 한심한 쪼로 맞장구 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말을 보면 우리 이해됩니다. 그것은 귀신들도 믿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 믿습니다. 귀신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믿습니다. faith가 아니라 belief입니다. 이 믿음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 아닙니다.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실에 대한 지적인 동의, 진리에 대한 공감에 불과합니다. 이는 생명을 가져다주는 믿음 아니에요. 성령이 가져다주는 믿음 아닙니다. 그저 누구나 할 수 있는 지적인 인정과 공감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없어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믿음을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 미국 직접 가본 적 없지만요, 텔레비전에서 보고 학교에서 배웠다는 이유로 아,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미국이라는 땅덩어리 있는 나라가 있구나라는 사실 굳게 믿었습니다. 아주 흔들리지 않게 믿었습니다. 나중에 내 발로 직접 가보니까 진짜 그 미국이 있더라고요. 그 믿음 틀리지 않았지요. 이때의 믿음은 틀리지 않았지만 지적인 동의로서의 믿음을 말합니다.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저는 지금도 가보지 않았지만 지구 반대편에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역시 같은 종류의 믿음입니다. 물론 이 믿음은 내가 친구를 믿는다, 내가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할 때와는 다른 종류의 믿음입니다. 누구나 경험해보지 못했을 사실을 두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아직 달에 가보신 분은 없으니까 머지않아 이 달 여행 정도는 이제 관광 상품으로 개발될 것 같아요. 이미 보니까 개발 중인 관광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직은 없으니까 우리 중 아무도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 믿지요. 사람도 장비만 갖추고 어느 정도 이 기술력만 그 뒷받침되면 달에 갈 수 있고요. 달을 밟고 하루 놀다가 다시 지구로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 믿습니다. 이 역시 사실에 대한 지적인 동의입니다. 이를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입니다. 틀린 표현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언어의 특징상 믿음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경험해 본적 없지만 우리는 달에서 놀다가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요. 저 멀리에는 토성, 목성, 뭐 천왕성과 같은 행성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믿습니다. 내 눈으로 그 대상을 직접 본적 없고 책에서 본 사진을 통해서 아니면 학교에서 어찌 듣고 배운 지식을 통해서 그 대상의 존재를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동의하고 이를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행실을 통한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없어요. 지적 동의에서 끝나는 믿음이거든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믿음 아니거든요. 성령이 주신 믿음은 거듭남의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 되는 믿음이지, 그저 교과서에 나온 지식을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생명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귀신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역사책을 통해서 그참 멋들어진 지금 봐도 잘생긴 대통령, 그 인기 많았던 그 케네디 대통령을 저는 있었던 사실 믿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도 만난 적 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런 사람이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제가 케네디 대통령을 친구라 부를 수 없고 그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이 믿음은요, 내 지식이 옳다는 데 대한 인정이고, 이 사실에 대한 보편적인 공감에 불과합니다. 나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못해요. 어제 그 런던 시내에 구제전도 나갔을 때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노숙자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기도를 해주니까 막 할렐루야를 외치기도 하고, 아멘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아, 거지가 되어서 길에서 빌어먹는 형편이라도 예수를 믿는구나 하고, 그 안심하면서 제 발걸음이 돌아서지지 않던데요. 물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주신 믿음을 가진 자도 있겠지만 또 분명한 것은 그냥 영국에서 거지 생활하기 때문에 지식적인 동의로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 이 땅의 사회 문화가 그렇거든요. 그냥 영국에서 일단 태어나기만 했다는 사실로 교회 한번 가보지 않아도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한번 나눠본 적 없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21세기 한국에서 태어나면요, 모든 아이들이 쉽게 고백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지하철 타도 내가 보고 있는 스포츠 동영상은 끊기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 그 위대한 믿음. 지적인 동의이고요, 문화적인 공감입니다. 그걸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 표현이 틀리지 않습니다. 단어가 같다고 의미가 같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어 원어는 같습니다. 피스티스, 같다니까요. 마귀의 미어듬을 표현한 이 그리스어 단어도, 원어도, 피스티스, 성령이 주신 믿음을 표현하는 단어도 피스티스 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전혀 다른데 단어는 같습니다. 이는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요, 언어의 특징입니다. 친구에게 사랑한다고 했을 때,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했을 때,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모두 같은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의미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언어만 같을 따름이고요, 특징도 다르고 의미도 다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설을 맞이해서 국민들에게 인사했대요. 그 영상 저도 봤는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더라고요. 그 사랑의 의미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한 사랑을 말합니다. 단어가 같다고 해서 그 사랑이 내 가족의 사랑과 같다라고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재밌는 사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믿는다고 하고 끝나지 않지요. 정확히 어떻게 끝납니까?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합니다. 떤다라고 하지요.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사실 어느 정도 좀 귀신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귀신들의 믿음은 사실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동의 이상임을 알수 있거든요. 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그 우리 사회의 이 법률 시스템을 믿습니다. 영국 선진 사회지요. 뭐. 웬만하면 믿을 만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 데나 불법 주차하지 않아요. 그뭐제 양심이 대단히 위대하스라기보다는 대번에 그 티켓 끊길 거 아닐까?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급해도 제 버스 전용 차로로 다니지 않습니다. 이 사회 시스템이 그 정도는 대번에 적발할 수 있다는 것 믿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 질서 체계를 아주 꼼꼼하게 믿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이 살짝 그 과속합니다. 언제요? 카메라 없을 때. 싹 바꿔갈 때 있습니다. 이 사회의 적발 시스템을 그 정도로 믿진 않거든요. 예컨대 ATM에서 돈 찾아야 되는데 차댈 데는 없으면은 이 길가에 그냥 세워놓고 디립다 막 뛰어갈 때 올 때도 있습니다. 제 이 사회의 이 불법 주차 단속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건 믿지만 그 정도로 믿진 않거든요. 내가 잠깐 뛰어가지고 돈 뽑아오는 사이에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 사람들 보면 이 조끼 입고 막 이 기계 하나 들고 으그적으그적 걸어 다니던데요. 뭐 제가 쏜살 뛰어오면 제가 훨씬 빠르지요. 규정 속도보다 잠깐 10마일 더 바른다고 바로 걸릴 것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마귀는 다르지요. 이 마귀는 하나님을 믿고요. 실제로 뜹니다. 이 뜬다는 말이 사실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이 영어 성경 중에도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된 NIV 버전 같은 것도 있죠. 거기서는 dash를 사용해놨어요. dash, 옆으로. 옆으로 dash하고 and shoulder라고 번역해두었습니다. dash를 사용한다는 것은 메인 맥락이 아니라 부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 믿는다는 사실보다는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입니다. 이 부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은 번역인 거예요. 조금 아쉬운 번역이죠. 사실 그 콤마로 사용된 그 번역이 옳죠. 그때는 콤마를 찍고 and shoulder라고 해야죠. 우리 한글 성경 번역 좋아요. 다른 영어 성경 번역들도 잘 돼 있는 것 있습니다.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의 이 믿음은 지식에 대한 확고한 동의였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자칭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믿음보다 나아요. 사실 이 땅에는 그저 사실에 대한 동의에 이 지적 동의의 의미로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분의 아들임을 내가 지적으로 믿고 동의하는 자들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귀신처럼 그런 자들은 떨지도 못하는 자들이 허다해요. 마치 과속하면 안 된다는 사실 믿지만 꼭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듯이 그런 취약한 믿음이죠. 적어도 귀신들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서 떨어요.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고 떨지도 않는 자들이 허다합니다. 그야말로 저 반대편에는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있겠지라고 믿는 이 지적인 동의 외에는 아무 의미 없는 믿음의 수준인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참된 의미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적 동의 이상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떠는 것 이상의 믿음입니다. 생명 가져다주는 성령을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거듭남의 믿음입니다. 바울의 말로 표현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게 되면 믿음이 없던 시절과 같을 수가 없어요. 지구 반대편에 브라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은 변할 것도 없지요. 뭐 가보고 싶습니까? 저는 가볼 생각 없는데요. 그것이 이런 믿음의 특징입니다.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지적 동의가 무슨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까? 비록 성경의 언어는 그들과 같을지 모르지만 의미는 전혀 다름을 알아야 됩니다. 같은 단어 믿음,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의미는 조금의 공통점도 없이 다릅니다. 그렇게 믿음과 행실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언어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성경에서 로마서를 잘라내버리든지 야고보서를 잘라내버리든지 둘 중 하나는 버려야 돼요. 그 둘 중 하나가 너무 상반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데 야고보서는 행실로 구원 얻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언어의 특징 때문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를 잘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의 보잘것없는 믿음도 최소한의 행실, 즉 벌벌 뜨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특히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믿음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의 믿음 보세요. 그 믿음이 지적 동의에 지나지 않아서 귀신보다 못할 믿음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소한 적어도 하나님 무서워하고 떨지도 모릅니다. 아주 약한 정도의 즉 이 사회의 단속 시스템 믿는 정도로 하나님 떨지 않을 정도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줄 알아요. 단어가 같으니까. 이는 성령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지적인 동의로서의 사회적인 믿음입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단어는 같으니 헷갈릴 수 있겠지요. 말씀 맺겠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믿고 이해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루는 언어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언어는 수학적인 명제와 다르다는 겁니다. 참 거짓이 분명하지 않은 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돌변하는 의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언어도 상황 속에서 설명되고 표현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단지 사실에 대한 지적인 동의, 나의 공감 정도로 여기기도 합니다. 내가 한번 가보지 못한 행성들이 하늘에 있고 지구 저 반대편에는 펭귄들이 살아가는 남극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정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언어의 특징상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어상의 오류는 없지만 구원론적으로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말하는 믿음은 거듭남의 믿음이거든요. 다시 태어날 정도의 행동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이 믿음은 거듭남의 믿음입니다. 그런 행동이 수반된 믿음입니다. 이건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믿음 아닙니다. 우리 지적동의 내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내 스스로의 의지를 발휘해서 내 스스로가 믿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믿음은 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알잖아요. 믿고 싶어도 믿고 싶어도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없는 이 믿음은 그저 받아야만 되는 거거든요. 내 스스로는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나에게 줘야만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내 공로가 조금도 반영되지 않는 그 선물과 같은 믿음, 성령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행실이 변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귀신들이 믿고 떠는 것과도 비교도 안 될 그 열매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 한번 보세요. 스스로 고난을 감수하고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고 스스로 고생기를 자처하고 그들이 미쳐서 그렇습니까?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어서 그러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타락은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같은 언어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니 다 같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귀신보다 밑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이 교회가 이 지경이 되죠. 차라리 귀신들의 믿음이 낫다 싶습니다. 그래도 귀신들은 두려워 떨 줄이라도 알지. 무엇보다도 우리는 수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참된 믿음, 내 공로로 얻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내 마음에 심겨주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서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땅에 가득한 믿음을 봅니다. 친구를 향한 믿음, 가족에 대한 믿음, 직장에 대한 믿음, 재산에 대한 믿음, 역사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대한 믿음. 우리는 실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탄 비행기를 운항하는 처음 본 기장에 대한 믿음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런 식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봅니다. 그러나 귀신들도 그런 믿음이 있었음을 압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믿음 위에 하나 더 추가되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주신 그 참된 생명의 믿음, 내 삶의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믿음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오래 참음과 견디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많은 거짓과 싸워 이기며 선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로 세워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